반갑습니다. 생애 및 월십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함께 찬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리겠다는 귀한 찬송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부르시겠습니다. 창조주시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별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경배하는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부르실 찬양은 기쁜 일이 있어 하늘 종치네 우리 죄인들을 부르시는 주님을 향한 그러한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주교회와 연합하며 지상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와 연합케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일어서신 채로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사상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이날은 주님을 위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 각자의 심령이 하늘 지적 존재자의 보호를 받기를 소원하옵니. 주님,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세계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장소마다, 각 영혼마다, 가족마다, 제단을 쌓는 그곳에 하늘에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시여, 저희들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저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의 육비에 새기고 우리 각자의 생명의 한 부분이 되도록 만드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열납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강론할 주의 종에게 크신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헌신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헌금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소 딥 갓 캐넛 소드 잇 If he carried the weight of the world upon his shoulders, I know, my brother, that he will carry you. If he carried the weight of the world upon his shoulders, I know, my sister, that he will carry you.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작은 정성을 바쳤습니다. 주님, 이 헌금이 비록 작을지라도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헌금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도 주께 바칩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업을 위해라는 작은 그릇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애 및 월십 라이브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믿음의 형제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곳에 있는 저희와 또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와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는 바벨론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엔 우리 특별한 찬송을 들은 다음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펴서 연구할 제목 자체가 참 심각합니다. 그 내용도 사실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펴서 같이 연구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여져야 하는 것이 우리 모든 구원의 경험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 오신 그 시기가 4천년 이후죠. 그리고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2천년 동안 참아오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하심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이런 말씀을 상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참으실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참으시고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인내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진노를 촉발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분위기를 야기함으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옛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현대 우리를 보고 우리의 교회들의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일곱 시대 교회의 맨 마지막 시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인데 그 교회의 특징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장 잘못되어 있으면서도 가장 잘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시대입니다. 자기들의 상태를 모르는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옷을 거절하는 시대, 의의 옷을 받아 입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는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라고 이 마지막 이 교회 형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라는 그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심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 가지 알 것은 옛날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영적인 바벨론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포로 잡혀 가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습관과 잘못된 오류들과 이상한 예배 형식들과 그다음에 이 세상의 우상들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상태에 우리가 처해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베드로 후서 2장 15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인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미친 짓을 막으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사실 좀 타락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기 지금 이 발락 왕이 와서 지금 내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차피 이 백성들을 멸망시킬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 백성을 심판하실 거 아닙니까? 저렇게 못됐고 저렇게 목이 곧고 완악하고 저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차피 심판하실 건데 아예 그러면 저도 좀 돈도 좀 벌고 뭐 피장파장 매부 좋고 누이 좋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돈도 좀 벌게 해주시고 차라리 이 발락 왕이 정말 그렇게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허용 좀 해주시죠. 그러한 그 마음속에 있는 이상한 합리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책망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발락 왕과 접촉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이제 발락왕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겠습니까? 나귀가 타고 가는 당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종은 천사를 보지 못했는데 이 나귀는 천사를 보고 어떻겠습니까? 자꾸 벽 있는 데 가니까 말이죠. 이 발을 좀 다쳤죠. 화가 나서 말이죠.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나귀가 말했습니다. 입을 벌려서 뭐라 했습니까? 왜 나를 치십니까? 이 선지자의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벨론 속에 들어가 있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눈이 멀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가련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마지막 교회의 형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으니까 이 발람이 꾀를 내어서 발락 왕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가늠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십시오. 그것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요 이방 족속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우상 숭배하는 축제를 만들고 거기에 오게 해서 술 취하게 만들고 거기에 춤추는 축제에 참여하게 만들고 나중에 가늠케 했습니다. 행음케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더 이상 보호해 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저희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말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 겨우 미혹에서 피해서 출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음행에 음란에 육체의 정욕에 올물 놓아서 유혹해서 주의 백성들을 멸망케 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멸망의 종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야 합니다. 진리와 주님의 계명과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그 안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절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우리가 거듭나고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하고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고 나온 다음에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출애굽하고 우상에서 나오고 죄의 습관에서 나오고 회개하고 반역에서 나온 이후에 그 속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은 처음에 회개해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갔을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경험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이상한 가르침이 교회에 잔뜩 퍼져 있는 것은 바벨론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바벨론이 아니라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이 여러분 22절의 말씀,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20절 그 끝부분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예?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22절 읽겠습니다. 이제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한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아,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룩한 도에 머물러 있고 살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한 것은 어디예요?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오류에서 자유케 하고 어둠에서 자유케 하고 죄 습관에서 자유케 하고 잘못된 것에서 자유케 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주님의 계명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오류를 믿는 사람들은 흑암의 종입니다. 잘못된 죄의 습관에 여전히 있는 사람들은 죄의 종입니다. 우리가 진자, 우리보다 큰 승리한 자에게 우리가 종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그런 노예 상태에 있는 자체가 바로 우리가 죄의 노예된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완악함과 또한 우리가 선택한 우리의 선택들이 우리의 좋아하는 욕망들과 욕심들과 탐욕들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있어서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계명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교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므로 의인들을 핍박하는 정신은 믿는 자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자?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된 빛, 진리 가운데 없으면 사실은 종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최근에 미국에 있는 한 주인 노스 다코다 주에서 선데이 로가 발령되었습니다. 그 주법으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법에 대해서 이 캐톨릭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하는데 이것은 꼭 무슨 뭐 그날 쉬면서 교회 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단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함께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도덕적인 회복이 될 수 있고 사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쉬어야지 한 사람들은 일하고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고 하면 진정한 그 사회 회복과 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족의 쉼을 위해서 한꺼번에 같이 쉬어야 합니다. 그 공장의 직공들을 위해서 한꺼번에 쉬어야 합니다. 한 회사의 쉼을 위해서 한꺼번에 같이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은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쉼을 주는 아주 좋은 법칙입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이세요. 앞으로 진리와 오류가 충돌할 텐데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 앞에 속히 이르러 올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적인 이 내려감이 파탄이 제가 오랫동안 이것을 얘기해 왔지만은 막상 그렇게 되니까 저도 참 마음이 불편하고 요즘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난 3주 동안에 미국에 있는 주가가 계속 급강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 이 경제가들은 말합니다. 지금 현재 스탁 마켓의 그 가격에 한 90% 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우리의 이 뭐 실업률이 지금은 뭐 9.1% 9.2%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20% 30% 4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 소로스라고 하는 이 정크 반드의 대부 빌리어네어 억만장자 또 버펫이 같은 사람들이 요즘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제 곧 유럽에 있는 유로 달러와 유럽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그때 온 세계의 세상에 엄청난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그럴 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은 무엇을 만듭니까? 이런 경제적인 파탄은 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요. 사람들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옛날에 무솔리니주의가 나던 파시즘이 생긴 이태리 사건이고 히틀러 정권을 쉽게 받아들인 옛날에 독일의 상태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새로운 체제를 목말라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바티칸에서 여러분 작년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제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보라.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새로운 권위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것은 종교적인 권위이어야 한다. 그리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오 찬사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빛과 어둠, 진리와 오류의 큰 전쟁이 앞으로 곧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불편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70년이 찬 다음에 바벨론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응해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이제 받고서 나가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조서인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받았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안 나갔어요. 레위인들은 한 명도 처음에 안 나갔어요. 나중에 호소해서 좀 데리고 나갔죠. 왜? 제사장이 없으니까 이제. 왜 그랬습니까? 오, 바벨론에 포로잡혀갔지만 얼마 동안 지낸 다음에 편해졌어요. 거기 집도 짓고 말이죠. 장사도 하게 되고 비즈니스 생기고 좋은 직장도 생기고 거기서 자식들이 공부도 하고 아 좋아졌어요. 나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안 나갔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간다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과거 지금 편하고 좋은 상태를 뒤로 하고 새로운 개척을 해야 하는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에서 나가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쉽게 주님께서 인도할 줄 압니다.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는 길은 내가 오래 있던 교회를 나오는 길은 오래 믿던 잘못된 오류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길은 또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오해를 받고 외로움과 따돌림 받는 길은 결단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이 일이 지금 진행 중이고 앞으로 마지막 주님께서 크게 당신의 알곡들을 불러내시는 일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멀지 않은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유혹에서 피하고 승리하게 해주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진리로 자유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로 자유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류를 고집하면 잘못된 어둠에 붙잡히는 종이 됩니다. 죄의 습관에 잡혀 있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스벨 사탄의 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정신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편리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편리가 더 중요하고 인간의 풍습이 더 중요하고 인간의 유전과 가르침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묻혀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뜻을 어기는 것은 아주 쉬워집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엔터테인하는 인간을 즐겁게 하는 예배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배를 즐기게 되는 그런 분위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제가 오늘은 바벨론의 상태에 대해서 바벨론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설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다시 보기를 통해서 이 생애 빛 월십 라이브에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도 실패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벨론의 영원한 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4절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9절을 읽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러분 여기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벨론 왕에 대해서 말하면서 갑자기 사탄 루스벨 얘기가 나옵니다. 왜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루시퍼는 사실은 바벨론 왕으로 상징된 것입니다. 오류와 진리가 짬뽕되어 있는 온갖 우상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말뚝신 거기에서 다스리는 이 세상을 더럽히고 음행케 만드는 이 바벨론을 사실은 마귀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로 지금 이 상징적으로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마귀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 산 위에 좌정하리라.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와 비등하게 자기도 높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바벨론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바벨론 정신이고 이것이 바벨 왕이 한 것이고 이것이 루스벨 천사가 타락할 때 반역할 때 한 정신이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 자기의 아이디어와 자기의 생각과 의견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계명보다 주님께서 만드신 예배일보다 인간이 만든 예배일이 좋다는 것입니다.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따라가니까 그게 옳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 정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명이 있으면 거기에 순종하고 이렇게 복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내가 주 앞에 굴종하는 것입니다.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피조물의 당연한 정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 길로 저 길로 인도하실 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편리대로 어떻게 해요? 뭐 주의 말씀의 권위보다 내 편리와 세상에서 잘 되는 나의 성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마치 구원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 정신입니다. 옛날도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거울 같아서 이 현대 당시에 우리 교회들과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 14절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유황불로 멸망한 것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 참 얼마나 중요하고 참 위태위태한 그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언의 징조를 항상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지금 이 엮어져 나가는 모든 시나리오를 보면서 아,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하는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130%, 150% 차올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100% 이상 없죠. 제가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이사야 14장을 읽었는데 이사야 14장에 있는 이 말씀은 루스벨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14장 바로 전에 있는 13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사야 13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바벨론에 대해서 받은 경고라.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읽는데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병기를 일으켜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 막 이 세상을 흔드는 군대가 온다. 이렇게 해서 메대 페르시아 군대가 와서 바벨론을 멸망할 것에 대해서 13장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에 바벨론 왕에 대해서 말하면서 갑자기 계명 아침에 계명성 루시퍼 예? 이 사탄의 교만과 그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이 더 똑똑한 것처럼 함으로 반역하는 바벨론의 정신을 가진 바벨론의 시초 바벨론 만든 자 마귀의 정신을 폭로하며 설명해 준 것입니다. 우리도 현재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단체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의 계명을 바꾸었는데 그게 바벨론 정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말이죠. 예, 베드로상, 마리아상, 바울상, 성자들상 잔뜩 갖다 놓고 하나님의 두 번째 계명을 폐하는 것은 바벨론 정신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래도 사람들이 늘 보기 때문에 다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정신들이 다 둔해져 버렸다고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오류와 잘못된 교리들, 하나님께 대한 오류들과 하나님께 대한 오해들의 가르침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영원한 복음을 믿으라. 잘못된 복음 믿지 말아라. 복음은 우리를 모든 우상과 죄와 세 속에서 건져 나와서 거룩하게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파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걸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왕인 마귀와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마귀가 발을 슬쩍 들여 놓아서 우리 속에서 마음대로 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스페이스와 공간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오지만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누굽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이 마귀의 영이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역사하고 종을 만들고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종으로 만드는데 그것이 바벨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올바른 복음의 경험이 없는 자들은 바벨론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오류를 가르치고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케 하는 잘못된 어둠의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면 그것은 모르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는데 인기를 위해서 좋은 평판을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바벨론 속에 있는 상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누구에든지 주시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주시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진리를 찾고 빛을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이.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아 그럴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교하고 많은 선교사를 많이 파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을 버렸다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고 자기의 편리와 자기의 유전 따라서 고집 부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 계속 제사 드리고 양과 염소를 제사 드리면서 그들이 경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경은 말하기를 예레미야서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 여호와를 경배할 때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주시는 그 생명수가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판 유전적인 인간의 가르침과 신학자들의 가르침 같은 인간의 그런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썩은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다. 현재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훌륭한 교회도 있습니다. 훌륭한 목자들도 있고 훌륭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극소수입니다. 옛날도 그랬습니다. 옛날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씀한 것처럼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백성들도 주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부터 고레스란 이름을 이사야서에 기록했어요. 그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쳐들어왔을 때 고레스 왕에게 그 젊은 왕에게 말이죠. 유대인들이 가서 이사야서를 폈습니다. 펴서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책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것은 당신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던 책입니다. 아 그런가? 근데 이 책 속에 당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보니까 자기 이름이 있어요.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서 정복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레스가 당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놓아 줄 것에 대해서 예언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고레스 왕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랐겠습니까? 그는 두려워서 떨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니엘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을 다시 재건하라는 중건령을 1차적으로 고레스 왕이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시작한 해가 BC 606년입니다. 그 이후에 68년 후인 BC 538년도에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 나라에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BC 536년도에 정확하게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줍니다. 이것이 주님의 섭리와 뜻이었습니다. 정확하게 70년 이후에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참 진리,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그런 백성들, 참 교회,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교회, 여자와 음녀와 더럽히지 않은 자들, 그들 속에 참된 복음이 있고 예수님의 성품과 아버지의 성품이 그들 이마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 입에 흠이 없고 거짓이 없는 백성들, 깨끗하게 예수의 피의 보혈로 정결케 된 사람들, 그런 백성들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짐승의 표의 환란의 역사가 시작될 즈음에 그런 백성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들의 특징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킨다.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사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과 명령과 계명들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또 죽음은 죽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지라도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 이외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느낄 때까지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 정말 초라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 다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간 입장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을 주님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승리자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주의 뜻대로 살 때 여러분 핍박당하고 외로움 받고 따돌림 받고 참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때가 진리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는 형편인 것을 주님께서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주님의 하나님의 교회 여자의 남은 무리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그러할 때입니다. 그때에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큰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나오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큰 소리의 역사가 있을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미국에 이미 그런 일들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페르시아 왕이죠.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무슨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가져다 준 성경 말씀을 보고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받아들였습니다.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첫 번째 조서를 고레스 왕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시기를 주실 텐데 그때는 한 달일지 두 달일지 3개월일지 6개월일지 아니면 몇 주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크게 역사하시고 정치 가들에게 역사하시고 정직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역사하셔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자비의 은혜 기별을 전하는 그 올바른 영원한 참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마지막 선포들을 이 세상 전체에 보낼 수 있는 짧은 은혜 기간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 행하신 고레스 왕을 통해서 행하신 그런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왕이 태어나기 전부터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말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70년이 차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씀한 70년이 차가는 것을 보고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일을 빨리 우리에게 이루어주십시오. 때가 됐습니다. 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그 계시 가운데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 대목은 이미 주어진 다니엘 8장과 8장 13절과 14절에 있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9장에 그가 금식하며 탄식하며 기도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그 중요한 예언을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에게 이 70년이 차자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되는 명령이 내릴 것을 주님께서 이루시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설명해 준 그 예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다니엘 8장 13절 14절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천사장 이 가브리엘을 보내서 직접 설명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다니엘아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내가 부름받아서 내가 너에게 응답을 주기 위해서 내려왔다 라고 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들은 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여기에 그 전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물론 그 7장엔 말이죠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또 로마가 열국으로 갈라지고 거기서 작은 뿔이 올라오는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엔 말이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양과 수염소가 싸워요. 수염소가 그저 이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한 한 아주 빼죽한 한 뿔이 있다가 나중에 거기서요 네 뿔이 나와요. 그렇죠? 그 네 뿔 중에 하나인 그 지역이 로마 지역입니다. 거기서 또 한 세력이 나오는데 작은 뿔 세력이에요. 이 세력은 하나님을 회방해요. 성도들 핍박해요. 참담된 일을 말을 많이 해요. 이런 것을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천사가 아마 가브리엘 천사였죠. 또 다른 거룩한 자에게 제가 생각할 땐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늘에서 너무 답답하니까 어떻게 이 작은 뿔 세력이 짐승의 세력이 어쩌면 이렇게 진리를 땅에 던지고 성소를 훼파하고 주의 백성을 괴롭히고 이렇게 오류를 퍼뜨리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든 놓으십니까? 라고 답답해서 천사가 예수님께 지금 아주 호소하는 것입니다. 묻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짓밟힌 진리 짓밟힌 성소 제도 참된 복음과 구원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다 짓밟혀 버렸는데 언제 주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시고 언제 회복하시렵니까? 할 때 예수께서 답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제 2300주야가 그 예언이 2300년이니까 왜냐하면 성경의 기간적인 예언은 일일이 1년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2300년으로 볼 때 그때 2300년이 차면 언제부터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가면 이 천사가 설명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근데 그 명령은 고레스 왕 때가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 때였는데 고레스 왕 때 1차, 다리오 왕 때 2차, 3차는 아닥사스다 왕 때인데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거리가 다 제대로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그 주위에는 연못 회자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아래는 내용을 보면 그 조속 가운데 무엇이 또한 포함돼 있어야 되느냐면 이것은 여러분 그 다니엘 9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것은 뭐냐면 이 그 나라를 독립적으로 운영해도 좋다는 그런 조서가 법령이 내려질 때부터 시작해서 예? 어떻게 알아? 2300년을 계산하라. 그때부터 내가 하늘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심판을 시작하고 드디어 어떤 백성? 하나님의 남은 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짓밟힌 오리와 흑암에서 빛으로 돌아오고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에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성소가 정결케 된다. 대속죄를 경험해요. 백성들이 죄의 노예 또한 우상의 노예 습관적인 노예에서 그들이 정결되고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은 이 지구 역사의 전체 죄의 역사 6천년을 상징했어요. 마지막 날 대속죄일은 이 지구상 마지막에 있을 대속죄일의 정결 사업을 상징했습니다. 아,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2300년 그러면 억장에 막히니까 2301, 2300주야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신 것은 사랑이죠. 사실이죠. 여러분 결국에 와서 사탄이 짓밟고 땅에 던진 진리가 하나님 교회 안에서 회복되고 정결케 되는 일이 시작돼요. 우리는 사탄의 정신, 죄의 노예된 정신, 이기적이고도 교만한 정신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타락하자, 교부들이 이상한 그 가르침을 들여오자 교회가 어떻게 해요? 타락한 입장에 갔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의 교회가 예? 로마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타락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우상들이 들어오고 우상을 경배하고 오류를 가르치고 잔뜩 교회가 어두워졌어요. 그때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을 했을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모든 걸 다 개혁하고 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거기에 참 이런 여러 가지 오류를 다 지적해 놓았어요. 그러나 다 회복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 후세대들은 말이죠. 그것을 빨리 다 개혁했어야 할 텐데 그들은 개혁하지 않냐고 거기서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말이죠, 이름은 살았다 하지만 죽은 교회가 됐어요. 개신 교회도 이름은 살았지만 죽은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 세계적으로 감리교회에서 침례교회에서 성결교회에서 퀘이커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제 성경 예언을 연구할 때 무엇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성소가 정결케 되는 2301에 대한 예언을 연구하고서 아 예수 노수 때가 되었다,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야 되겠다 라는 운동이 온 세계적으로 범초교파적으로 와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은 정죄받았습니다. 극단자로 정죄받고 많은 사람들이 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 역사에 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엄청난 온 세계적으로 예수님 오신다, 정결의 사업을 해야 된다, 다시 부흥해야 된다라는 이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를 이 기독교 역사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한다고 해도 이상한 극단자들의 움직임이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오류를 하나하나 뜯어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 대한 오해들과 잘못된 복음의 경험과 잘못된 오류들은 결국은 잘못된 바벨론의 정신에 지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류를 고집하는 것은 결국은 교만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고 인간 자기의 고집대로 사는 것은 교만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믿으며 고집하는 것은 결국은 이기심입니다.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바벨론 정신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정신, 마귀의 처음에 시작한 반역의 정신에서 우리가 다 나와야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린 피조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종 나라들에서 각종 민족과 언어들에서 방언에서 주의 백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도 가담하고 다른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장벽을 못 끊어지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속마음에 있는 모든 바벨론을 내몰아 주시고 저희를 정결케 주시옵소서. 대속죄일 날 성소가 정결케 된 것처럼 우리의 죄의 기록은 물론이요 우리 마음속에 죄의 모든 성질이 다 내보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알곡들을 기억하시사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시며 어떻게 할지를 가르치시고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